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리아 알레포에서 진행 중인 민간인 소개 작전을 감시할 유엔 감시단의 즉각 파견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그동안 서방 측의 알레포 사태 관련 제안들에 시리아의 동맹인 러시아와 중국이 줄곧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프랑스가 제안한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는 마침 어제 지난 며칠간 차질을 빚었던 민간인과 반군 수천 명에 대한 소개 작전이 이뤄졌습니다.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어제 저녁까지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모두 2만 명이 소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당국은 트럭 돌진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이 보호와 망명처를 원하는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면 이는 매우 참기 힘든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이는 보호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독일에 통합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독일인들에게 특히 비열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1년 전 독일에 들어온 파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범행 뒤 사건 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습니다. 어제 사건은 독일인들 사이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전통적인 야외 행사로 유명한 베를린의 카이저 비렐름 기념교회 인근 시장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적어도 12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어젯밤 러시아 대사를 총격 살해한 범인은 터키의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앙카라의 한 미술 전시회에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하던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는 강당 한켠에 정장 차림으로 서 있던 남성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카를로프 대사의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하며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친 뒤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러시아가 무고한 시리아인들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 등의 여파로 터키 내 미국과 이란 외교 공관들이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필리핀에 1,400만 달러 규모의 소형 무기와 고속정 등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고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자오지안화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가 어젯밤 대통령궁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제안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로렌자나 장관은 또 중국은 다른 장비들을 위해 가용한 5억 달러의 장기 연차관 제공도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원이 필리핀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이유로 2만 6천 정의 M4 소총 판매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진 것입니다. 중국이 지난주 남중국해 국제수역에서 수거한 미국의 수중무인기를 오늘 미국 측에 반환했습니다. 피터콕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무인기를 수거했던 장소에서 반환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국 대변인은 또 해당 장비는 바닷물 염도와 수온 분포도 측정에 사용돼 왔었다며 이번 사건은 국제법과 해군 간 수행되는 전문성 기준 모두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의 어제 투표 결과 트럼프 당선인은 304표를 얻어 227표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선거인단 538명 중 7명은 주내 선거 결과를 따르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선출되도록 압도적 지지를 해준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큰 연휴인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두고 미국에서도 이맘때면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는 모습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언론의 조사 결과 어떤 인사를 사용해야 하느냐를 놓고 미국 사람들이 정확히 반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라는 뜻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많이 쓰였는데요. 최근에는 행복한 연휴 보내세요라는 뜻의 해피 할리데이스가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기독교의 축일이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유대교의 명절인 한우카, 또 흑인들의 콴자 등 다른 종교의 축일과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응답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왔는데요. 보수적 기독교도가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해피 할러데이스를 택했는데요. 언론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지지와 성탄일을 성탄일로 부르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종교적 자유와 신념이라는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영하 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1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 오후에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2도에서 9도, 신의주 1도에서 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에서 10도, 함흥 0도에서 8도, 끝으로 청진은 0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실버 벨스 함께 감상해 보시죠. Silver bells, silver bells, it's Christmas time in the city. Ring-a-ling, hear them ring, soon it will be Christmas day. Sidewalks, busy sidewalks, dressed in holiday style. In the air there's a feeling of Christmas. Children laughing, people passing, meeting smile after smile. And on every street corner you silver bells, silver bells, it's Christmas time in the city. Ring-a-ling, hear them ring, soon it will be Christmas day. Of street lights, even stoplights, blink a bright red and green as the shoppers rush home with their treasures. Children laughing, people passing, meeting smile after smile,
And above all this bustle you hear, silver bells, silver bells, it's Christmas time in the city. Soon it will be Christmas D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한국어를 잘해서 북한에서도 오래 근무했던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가 터키 수도 앙카라의 한 행사장에서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이 범인은 터키의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돼서 양국 관계가 긴장되고 있고요. 범행 동기가 시리아 내전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국제적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독일 베를린 시내 성탄절 시장을 대형 트럭이 덮쳐서 사상자 수십 명이 나오고 스위스의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서 이 성탄과 연말연시 휴가에 돌입한 유럽 각국이 테러 비상경계 체제에 돌입했다는 이야기 알아보겠고요.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상공을 비행하는 핵폭격기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터키에서 러시아 대사가 저격을 당해 숨졌다고요?
네, 어제 오후 터키 수도 앙카라 시내의 현대미술관에서 터키의 눈으로 본 러시아라는 주제의 사진 전시회가 막을 올렸는데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터키와 러시아의 외교 친선 관계를 강조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터키 현대미술관은 터키의 국부로 추앙받는 아타튀르크의 묘소와 터키 의회가 자리한 이 수도 앙카라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서 이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가 이 행사에 직접 참석했는데요. 이 카를로프 대사는 축사를 하던 중에 옆에서 연설을 듣고 있는 듯 하던 한 남성으로부터 9발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이후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예. 자, 이 사건으로 터키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 당시 모습이 현지 방송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 화면에는 카를로프 대사가 축사를 하는 모습이 정면으로 잡히다가 이 몇 마디 말을 이어간 뒤에 갑자기 총성이 연이어서 들리더니 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대사가 쓰러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카메라는 곧이어서 옆에 있던 사람으로 방향을 돌리는데요. 이 한 손에 권총을 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알라시는 위대하다, 알레포를 기억하라 라고 반복해서 소리치는 모습이 계속됩니다. 이 장면이 전국에 전파를 타면서 터키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최근 터키와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강대국 러시아의 대사가 이 백주 대낮에 총격 사망했다는 점에서 이 터키 당국은 긴장감 속에 이 범행 배후와 사건 배경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예, 자,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범인이 현직 경찰관이어서 충격을 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범인은 메틀리트 메르트 알튼타시라는 이름의 올해 22살 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한 뒤에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이 총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입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진압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예. 자, 범행 후에 알라시는 위대하다, 알레포를 기억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종교적인 동기가 있었던 겁니까?
이 알라신은 위대하다라고 말한 부분보다는 알레포를 기억하라라고 외친 부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레포는 시리아 내전의 최대 격전지였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의 승리로 4년여에 걸친 전투가 마감된 뒤에 이 반군 세력과 민간인의 철수 작업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 외신들은 이번 사건 범인이 이 알레포 현지에서 반군 세력이 패퇴한 데에 앙심을 품고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온 러시아 측을 응징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시리아 반군에 동조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인데 그렇다면 이 알라신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예, 바로 이 시리아 반군의 주축이 이슬람 수니파 병력입니다. 이 터키는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나라인데요. 범인은 카를로프 대사를 살해한 직후에 알라신과 알레포를 언급한 뒤에 우리는 지하드, 그러니까 이슬람 성전을 추구하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지지하는 이들의 후예라고 소리쳤다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범인은 이어서 우리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을 핍박하는 데 관여한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터키 주재 현직 대사가 사망한 큰 사건이기 때문에 터키 대통령이 이 사건 직후에 직접 러시아 정부에 긴급 연락을 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직접 사건 발생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터키 관계의 정상화와 시리아 사태 해결에 차질을 빚게 하려는 도발이라고 분노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에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현재 이 관련해서 터키 정부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또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섰죠?
네. 범인이 현장에서 소리친 내용을 근거로 시리아 내전 전개 상황에 불만을 품은 개인 혹은 집단의 소행일 것이라는 범행 동기 외에 이 터키 당국이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반체제 이슬람 학자인 페틀라후 귤렌이 이번 사건을 배후 조종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 귤렌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치적인 갈등을 겪은 뒤에 미국으로 망명 한 인물인데요. 이 지난 7월 터키에서 발생했던 군사 반란을 진압한 뒤에 이 연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터키 당국은 이 귤렌이 이 쿠데타를 배후 조종했다고 지목하고 지금까지 줄곧 미국 측에 송환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총격을 받고 사망한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대사 어떤 인물입니까?
예,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어제 총격을 받고 숨진 안드레이 카를로프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는 향년 62살로 20대 초반부터 40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잘해서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북한 대사로 평양에서 근무했었고요. 이후 러시아로 귀국해서 외무부 영사국장을 지낸 뒤에 지난 2013년 7월 터키에 부임했습니다. 지난 7월 쿠데타 진압 이후에 대대적인 배후 세력 숙청 작업으로 인권 탄압 사례가 빈발하면서 미국과 서방 세력의 비판을 받고 있는 터키 정부가 최근 러시아 당국과 가까워지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에 터키에서 러시아 대사가 총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유럽에서는 테러 사건이 잇따랐군요.
네, 어제 오후 성탄절 장이 서 있던 베를린 시내 브라이트샤이트 광장에 대형 트럭이 덮쳐서 지금까지 최소한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트럭을 몰았던 사람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독일 언론은 이 트럭을 의도적으로 장터 한복판으로 몰고 가서 사상자를 낸 이 용의자가 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출신 난민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늘 회견을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테러 공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만일 이번 공격을 자행한 사람이 우리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독일에 온 난민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우리는 힘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최근에 유럽에서 이 트럭을 이용한 테러 사건이 빈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스위스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같은 날 오후 스위스 취리히 시내 대형 이슬람 사원 인근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서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총을 쏜 뒤에 달아났는데요. 아직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슬람 사원은 주로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건이 이어지면서 유럽 각국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는 성탄절과 연말 연시로 이어지는 휴가철인데요.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차별 공격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자 유럽 각국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독일 베를린의 성탄절 장터를 트럭이 덮친 사건 직후에 이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위로 메시지와 사건 수습 과정에 협력 의사를 전한 뒤에 이 프랑스 전역에 테러 대비 태세 강화를 지시했고요. 이 체코 내무부도 이 주요 도시 곳곳에 무장 경찰을 추가 배치하고 성탄절과 연말연시 행사를 위해서 이 군중이 밀집되는 장소 주변에 대한 경계 수위를 상향 조절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테러 대비 태세 수위를 높였다는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독일 트럭 테러 이후에 미국 최대 도시 뉴욕 경찰국은 유니온 스퀘어와 콜럼버스 서클 그리고 브라이언트 파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연말연시 행사 명소에 중무장한 긴급 대응팀을 배치했습니다. 뉴욕 경찰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독일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긴급 대응팀을 포함한 고도로 훈련된 병력을 명소에 배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미국 시카고 경찰국도 시내 유명 성탄절 시장에 서 있는 네이퍼빌과 데일리 플라자에 경찰력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군이 타이완 상공을 비행하는 폭격기 사진을 공개했네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상공을 비행하는 최신형 전략폭격기 훙6K의 모습을 오늘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이 훙6K는 핵탄두를 포함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2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인데요. 이날 공개된 사진은 지난 10일 타이완 남부 핑둥현의 베이다오산 상공을 비행하는 장면으로 보인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이 폭격기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전략폭격기가 지난 11일과 지난달 25일 타이완 상공을 선회 비행해서 미 해군 정찰기 와 공군 정찰기가 대응 출동했던 것으로 일부 매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중국 당국이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 신문 연합보는 타이완 상공에 폭격기가 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서 타이완 당국을 압박하려는 중국 정부의 고도의 심리전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심리전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초 이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 1970년대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뒤로는 이 미국과 타이완 양측 정상이 직접 접촉한 일이 3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중국은 이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이고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을 대표하는 것도 중국 정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서 미국 측에 이 일을 항의했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서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갖가지 국제법 위반 사항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타이완 언론은 중국 당국의 이번 폭격기 비행 사진 공개가 타이완 당국의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경고하는 의미 외에 미국에 대한 항의의 뜻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전국적으로 실시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78명의 형벌을 면제하고 153명의 형기를 단축하는 등 하루 최대 규모의 사면을 단행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연말 쇼핑 기간 원하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현재까지 미국의 연말 쇼핑 실적이 기대보다는 못하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됐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수도 워싱턴 DC와 50개 주 주도에서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304표 대 227표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어제 이 텍사스주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서 일찌감치 이 트럼프 당선인이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이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선거인단 투표 절차가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 미국에서는 4년에 한 번씩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하지만 이때 이 예를 들어서 올해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이 직접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게 아니라 이 12월 선거인단 투표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할 선거인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들이 12월에 모여서 투표를 하는 건데요.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는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이 할당된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거인은 이 소속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하게끔 돼 있죠.
예, 사실 일반 투표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한 300만 표가량 더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선거인들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 선거인단 투표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이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인단 투표에 주목이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선거인들이 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전화 그리고 이메일에 시달렸고요. 이런 이 반란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수백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미국 전역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반란표가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많지 않았습니다. 뭐 역사상 최고로 많이 나왔다고는 합니다만 7표에 불과했는데요. 오히려 이 클린턴 후보를 거부하는 반란표가 5표로 트럼프 후보 반란표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실 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처음부터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가 승리하려면 이 트럼프 당선인을 찍게 돼 있는 선거인들 가운데서 이 반란표가 37표 나와야 하는데 이 어제까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선거인은 단 한 명에 불과했었죠.
예. 자, 그래도 7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반란표를 던진 선거인들은 누구에게 투표했습니까?
네, 반란표라고 하지만 이 상대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선거인들은 보통 이 소속 정당에 충실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기 때문인데요. 이 공화당 쪽에서는 두 사람이 이 트럼프 후보를 외면하고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랜드 폴 상원의원에게 투표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5명이 클린턴 후보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3명이 투표했고 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미국 원주민 인디언 지도자들에게 투표한 사람도 한 사람씩 있었습니다.
예,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선거인단 제도를 두고 미국 역사의 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에 클린턴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얻으면서 이 선거인단 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 뜨겁게 일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의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이 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이 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50개 주 가운데 50개 주 가운데서 4분의 3 이상 그러니까 이 38개 주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네, 이 반대하는 사람만큼 지지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후보들이 오하이오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경합주에만 신경 쓴다면서 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런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가 직접 투표 방식으로 바뀌면 후보들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이 인구가 많은 주에만 집중하고 인구가 작은 주는 소외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또 우려를 합니다. 이래서 이 선거인단 제도에 여러 가지 결함이 있긴 하지만 또 작은 주와 소수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또 선거인단 제도가 의미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거인단 투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6일에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20일에 이 의사당 앞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이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감사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을 다음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미국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을 단합하고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작업 소식도 좀 살펴볼 텐데요.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을 국방장관에 지명했습니다. 어제는 육군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군요.
네, 이 미국에는 국방장관 아래 육군과 해군, 공군 장관을 각각 따로 두고 있는데요. 미 육군을 총지휘할 인물로 사업가 출신인 빈센트 비올라 씨가 낙점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성명에서 뛰어난 군 복무든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인상적인 기록이든 이 빈센트 비올라 씨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지 또 여러 도전 앞에 어떻게 중대한 결과를 끌어내는지를 입증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빈센트 비올라 내정자가 사업가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육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비올라 내정자가 1956년 뉴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뒤 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 켄터키주의 포트 캠벨에 있는 제101 공수사단에서 보병 장교로 또 군 복무를 한 경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3년에 뉴욕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온 뒤에 이 금융인의 길로 들어섰고요. 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뉴욕 상품거래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 이 억만장자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고 현재 이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의 소속팀인 플로리다 팬더스를 또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또 한 차례 사면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수감자 78명의 형을 면제해주고 153명에게는 형량을 줄여주는 등 총 231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하루 최다 규모라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형을 면제해주는 사면보다는 마약사범들의 형기를 단축해주는 데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이번에는 위조 지폐 소지와 총기 불법 소지, 또 불법 도박, 과실치사 등 이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면하거나 또 형기를 단축해준 사람의 수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닐 에글스톤 백악관 법률 고문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사면한 사람의 수는 148명에 달합니다. 또 1176명의 형을 단축했는데요. 이는 전 대통령 11명이 감형한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감형을 받은 1176명 가운데 거의 400명가량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사면 조처가 있을까요?
네, 에글스톤 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추가 사면과 감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대규모 감형에 대해서 이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이 오바마 대통령의 조처로 수감자들이 원래 예정보다 빨리 석방되면서 이 미국인들의 안전이 위협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줄곧 강조해왔었죠.
맞습니다. 이 미국 교도소 수감자 수는 1980년에는 50만 명이었는데요. 오늘날에는 2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훨씬 넘는 건데요. 이는 미국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이렇게 재소자가 많은 이유로 이 마약 사범에 대한 지나친 형량을 지적하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에글스톤 백악관 법률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면 조처에 대해서 마지막 방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직 의회만이 광범위한 사법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연말 쇼핑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쇼핑 추세를 보면 예년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이 바로 사람들의 쇼핑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 쇼핑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날은 이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매업체들이 제시한 이런 할인율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큰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고 또 낮춰서 더 이상 할인을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보통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 쇼핑에 나서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소매협회 NRF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오는 토요일에 쇼핑하겠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미국인의 66%인 1억 5,600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아직 쇼핑을 하지 않고 이제 주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 쇼핑을 미루고 있다는 건 이 기다림 보람이 그만큼 있게끔 업체들이 파격적인 할인을 더해준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업체들로서는 이 재고를 남길 수 없으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인해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업체들은 막바지에 쇼핑하더라도 이 빠른 배송을 약속하거나 아니면 이 온라인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의 특별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소비자들이 결국 지갑을 열게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올해 연말에 이 온라인 쇼핑 이용객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이 온라인 할인 행사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 관련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요, 연말 일반 상점 매출은 0.1% 증가할 것으로 보는 반면에 온라인 매출은 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온라인 쇼핑에 고객들이 몰리면서 업체들도 이 파격적인 온라인 할인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서 30일 사이에 온라인 쇼핑 이용객의 67%가 인터넷 프로모션, 인터넷 홍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38%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인터넷 프로모션, 인터넷 할인 행사를 이용한 사람은 60%로 지난해 약 30%보다 두 배나 많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영의 노래입니다. The First Noel, 첫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The First Noel, the angels did say, was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 where they lay keeping their sheep on a cold winter's night that was so shining in the east.
king. Born is the king. Born is the king of Israel.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국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말로 물러나면서 새해 1월 1일부터는 안토니우 구테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이 새로운 수장으로서 유엔을 이끌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71년 역사를 지닌 유엔의 제9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안토니우 구테스 신임 사무총장 당선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학자를 꿈꿨던 학창 시절.
안토니우 구테우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은 1949년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해서 전국 최우수 학생에게 주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 최대 명문 공과 대학인 리스본 산하 고등기술연구소에서 물리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하고요. 조교수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구테우스 당선인은 1974년 사회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뛰어드는데요. 대학 시절에 빈민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입당 직후 곧바로 학자의 삶을 접고 전문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4월 포르투갈에서는 사회당의 주도로 군부 독재 정권의 축출을 요구하는 카네이션 혁명이 발발했는데요. 정치 초년병이었던 구테우스 당선인은 당시 리스본 지부에서 맹활약을 했고요. 지도부의 눈에 띄어서 이후 당의 요직을 두루 거치게 됩니다.
포르투갈 사회당의 거목으로 성장.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은 1992년에 포르투갈의 야당인 사회당의 당수로 선출됐고요. 1995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포르투갈의 제114대 총리가 됐습니다. 당시 구테우스 총리의 정치 스타일은 전임 총리와는 완전히 달랐는데요.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포르투갈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구테우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 혜택은 확대하는 반면에 재정 적자 감축 노력은 성공을 거두면서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1998년에 엑스포 98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제사회에 포르투갈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구테우스 총리 정부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습니다. 1999년 구테우스 총리는 재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구테우스 총리의 두 번째 임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야당들과의 마찰은 커져갔고요. 경제 성장은 뒷걸음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1년 3월 포르투갈에서는 교량이 붕괴돼 5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세계 최악의 교량 붕괴 사건의 하나로 기록된 이 사건으로 구테우스 총리의 권위와 지지도는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결국 그해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구테우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은 참패했고요. 구테우스 총리는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구테우스 총리는 포르투갈의 정계에서 물러나서 2005년까지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의 의장으로 활동했는데요.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은 1951년 국제적인 공산주의 운동에 대항해서 전 세계 사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모여 결성한 국제조직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최고 대표.
2005년 5월 유엔 총회는 구테우스 전 포르투갈 총리를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최고 대표인 고등 판무관으로 임명합니다. 전 세계 123개 나라 9천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유엔 산하 최대 난민기구 수장으로 선출된 데는 포르투갈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 됐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은 UNHCR을 이끌 당시에 제네바에 있는 UNHCR 사무국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호 인력을 크게 늘려서 UNHCR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Well over half of Syrian refugees in Lebanon are living in insecure dwellings, up from a third last year. And a survey of 40,000 Syrian families in Jordan found that two-thirds were living below the absolute poverty line.
지난 2015년 시리아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지원 실태를 비판하고 있는 구테우스 당시 UNHCR 최고 대표 목소리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전 세계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진국의 책임을 특히 강조해왔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요. 당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강력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구테우스 대표는 UNHCR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2015년 12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은 UNHCR에서 일한 것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는 최고의 준비 기간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새로운 출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을 뽑는 제9대 유엔 사무총장에는 모두 13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당선인은 2016년 2월 유엔 사무국에 출마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들은 이 가운데 한 명의 후보를 추리기 위해서 7월부터 비공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안보리에서 단일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5개 상임 이사국 전원 찬성을 포함해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구테우스 당선인은 마지막 6번째 예비선거에서 상임 이사국 5개 나라를 포함해서 13개 나라의 지지를 받아 무난히 선출됐습니다.
I, Antonio Guterres,
solemnly swear to exercise in all loyalty.
Solemnly swear to exercise in all loyalty.
Discretion and conscience. The functions entrusted to me.
안토니오 구테우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이 12월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취임 선서하고 있는 소리 잠시 들으셨는데요. 구테우스 당선인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 당선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hands down, hands down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hands down means.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야, 이번 주에 테니스 같이 칠래? 라고 하네요. 이에 마이크가 With you? 너랑? 하고 물어보자 제이슨은 Yes, with me. 그래, 나랑 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마이크가 제이슨의 테니스 실력에 겁을 먹었는지 You're too good. 넌 워낙 뛰어나서 말이야. The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저번에 날 아주 쉽게 이겼잖아.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이슨은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걱정 마, 이번엔 좀 더 쉽게 할게 라고 말하네요. 그러자 마이크는 Okay, fine. 알겠어, 좋아. Well, I have to say though that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라고 하자 제이슨이 쑥스러운 듯 Thanks, 고마워 라고 합니다. Well, remember today's phrase, hands down. And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Today's phrase is hands, H-A-N-D-S, hands down, D-O-W-N, down, hands down. This phrase means unquestionably, very easily. 네, hands down은 아주 쉽게 라는 뜻입니다. So basically, in a competition, if someone wins somebody else very easily, we can say that he or she won hands down.
누군가가 상대를 아주 쉽게 이길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hands down은 원래 경마에서 온 말인데요. Hands, hands는 손, 그리고 down, down은 아래로 라는 뜻이니까 손을 아래로 내리다 라는 의미가 되죠. 경마에서 승리를 눈앞에 둔 기수는 더는 말을 다그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고삐 잡은 손의 힘을 빼며 느긋하게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어차피 다 이긴 경기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 표현이 생긴 것이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With you?
Yes, with me.
You're too good. Last time we played, you beat me hands down.
I promise. I'll go easy on you this time.
Okay, fine. Well, I have to say, though, you are hands down the best tennis player out of all our friends.
Thanks.
So remember that the phrase hands down means unquestionably, very easily.
누군가가 상대를 아주 쉽게 이길 때, hands down.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시안티가 부른 Christmas Time Again,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어요 라는 제목의 곡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9년 12월 20일 오늘 미국이 중남미 국가인 파나마를 전격 침공합니다.
clasificada en la que las fuerzas especiales rescataron un rehén norteamericano y la
미국 정부는 국제 마약 밀매 혐의로 미 연방 법원에 기소된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파나마의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라고 침공 이유를 밝힙니다. 노리에가는 1981년부터 파나마를 통치해 온 파나마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파나마 주둔 미군과 미국 본토에서 공수된 2만여 명의 병력이 동원된 미국의 파나마 침공은 이듬해 1월 3일 노리에가가 미군에 체포됨으로써 14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노리에가는 체포 직후 미국으로 이송된 뒤 1992년 7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파나마 침공이 미국의 명분과는 달리 국제법상 명확한 범죄 행위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유엔도 미국의 침공을 군사적 침공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1999년 12월 20일 오늘 마카오에서 포르투갈의 국기가 내려지고 중국의 오성 홍기가 개항됐습니다. 마카오가 442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1557년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이 마카오에서 해적을 소탕해준 대가로 중국의 명나라로부터 마카오를 조차받아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442년간의 식민지 역사를 뒤로하고 마카오는 마침내 1999년 오늘 본국인 중국에 반환된 것입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된 마카오는 홍콩처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결합된 일국 양제의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가 행사하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반세기에 걸쳐 자치권을 누리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